새 언약 첫 번째 부흥보 제23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새 언약 안에서 나타나는가를 말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새 언약이 그들 안에서 어떤 능력이 있으며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를 것입니다. 이번에 집회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마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얻기를 간구했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얻은 것은 새 언약이었고 이 메시지는 내 안에서 가면 갈수록 힘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중심적인 진리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새 언약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든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또는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이든 아니면 이미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체험상에서 반드시 무엇이 새 언약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일은 당신이 만약 10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새 언약인가를 물어본다면 과연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나 대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중 9명의 그리스도인은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새 언약이 모든 것의 기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새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순복의 능력이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새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 우리들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임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이유와 우리에게 하나님을 순복할 수 있는 능력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유와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그분이 세우신 새 언약을 인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분의 이 언약 위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재단사가 만약 가위와 바늘 등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목수가 끌과 정을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른다면 역시 목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요리사가 요리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좋은 요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만약 새 언약을 알지 못하면 체험적으로 그는 결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일은 비록 새 언약이 잊어버린 바 된 진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결코 반대를 받는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 아닌 많은 진리가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진리가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닌데도 사람들에 의해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비록 가장 잊어버린 바 된 진리일지라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성경을 신구약 성경이라고 칭할 수 없습니다. 이 신구약이라는 명칭은 어떤 종교개혁가에 의해 생겨난 말이지 결코 처음부터 그러한 명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안에 신약이 있고 신약 안에 또한 구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성경을 다만 성경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성경에 기록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습관상 부득이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신구약 성경이라고 칭하는 것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종교개혁가들은 결국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이 분별이 있다는 약간의 빗빗춤을 주었습니다. 영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를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영혼이라고 칭했습니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가 쓴 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만약 사탄이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는 불이 있다. 만약 우리가 공중에서 전쟁을 한다면 물과 불이 서로 부딪혀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겠지만 나는 불이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불을 그분의 손에 내어 드리는 한 이 불을 영원토록 타오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언약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다룬 것입니다. 그는 결코 탄원을 하거나 기도를 하지도 않았고 발버둥치거나 분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전쟁에 이르러서도 우레와 같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불이 하나로 묶어져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만세의 반석이라는 찬송시를 쓴 토플레이디 선생을 알 것입니다. 그는 10여 년간 폐결핵을 앓았는데 그 병이 심할 때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주의 신실하심 안에 안식하는 것은 가장 달콤한 것. 그분의 사랑은 영원 무한하다네. 주님의 은혜의 언약 위에 안식하는 것은 가장 달콤한 것. 모든 것이 다 이 언약을 의지하네. 유감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쓰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 신실하심과 언약은 오늘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또한 이 형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의 안식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여기 있는 우리들은 모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방면에서 약속, 사실, 언약 세 가지를 포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한 많은 명령과 가르침과 율법과 선언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면에서는 다만 앞에서 말한 약속, 사실, 언약 이 세 가지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만약 무엇이 언약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약속인지 또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약속과 사실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언약과 약속 그리고 사실에 어떤 같은 부분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언약인지를 알 때에 비로소 더 나아가 무엇이 새 언약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은혜라고 하는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가르침, 명령, 율법 등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이 책임질 것을 표시한 것이지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이 한 방면의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둘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과 절대적으로 하실 것. 하나님의 약속. 약속은 사실과 크게 다른 것이며 약속과 사실과 언약 역시 크게 다릅니다. 약속은 장래의 것이고 사실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약속은 곧 해야 할 그것이고 사실은 이미 이룬 그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려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성취하신 어떤 것입니다. 약속은 당신이 만약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이는 생활에 나갈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실을 성취하신 이후에 이 한 권의 성경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과 사실은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는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주 가난하고 가정 형편이 아주 좋지 않은데 한 명의 친구가 당신의 어려움을 보고서 당신에게 사흘 후에 그의 종을 보내어 1,000원을 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약속입니다. 무엇을 사실이라고 부릅니까?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궁핍함을 보고서 당신에게 1,000원을 은행에 넣고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의 구좌를 만들어 언제든지 당신이 돈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면 당신은 도장을 사용하거나 혹은 서명을 함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당신에게 준 것이 이미 실제의 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약속은 역시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이므로 당신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에서 늘 이 두 종류의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중에는 천만 가지의 약속이 있고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성취하신 수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어떻게 하리라고 말한 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미 어떻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부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건을 이행하면 약속하신 것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실이라면 이 일은 이미 실제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약속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의 일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세상에서 복을 얻고 장수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장수하고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장수하고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야 장수할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장수하고 복을 얻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장수하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이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약속은 조건적이고 어떤 약속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약속은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약속하신 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지라. 주의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이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내가 나의 약속에서 떠남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여기서는 사람이 만일 율법을 지키면 약속은 폐해지고 헛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상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약속과 관련된 많은 원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약속은 하나님께 구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할 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체험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많은 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약속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성취될 뿐 아니라 마땅히 기타의 약속을 얻는 조건들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들은 폐기될 것입니다. 어째서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어째서 다만 산 사람 둘과 죽은 두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스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으로 40일을 대체하여 그들에게 광야를 표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포기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에는 기도가 필요하며 우리가 약속에 대하여 충성하지 않는다면, 즉 마땅히 이행해야 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약속은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당할 것입니다. 셋째, 범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할 뿐 아니라 로마서 4장을 볼 때 우리가 만약 하나님 이외에 혈기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 하거나 무엇을 더하려고 할 때 약속은 또한 폐기되어 헛것이 될 것입니다. 넷째, 그러나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죄를 범한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이외에 육체의 역량을 사용하여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선행이나 율법을 행하는 등의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여전히 약속된 말을 얻지 못합니다. 이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때를 기다려야만이 비로소 약속된 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몸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볼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 우리로 이 약속이 우리 개인의 것임을 깊이 느끼게 하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 약속이 조건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즉시 믿음을 사용하여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분의 약속을 따라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따라 우리의 몸에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 약속이 조건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조건이 요구하는 대로 이행하고 순복하고 처리를 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공의로 행하실 것을 간구하면 그분의 약속이 당신의 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면 믿음은 당신 안에서 일어날 것이며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알게 되어 곧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진실로 당신의 몸에 이루어졌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